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좀 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인사할 때는 이제 보통 샬롬이라고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과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섞어서 크게 샬롬이라고 하죠. 우리 또 다시 한번 인사를 옆에 분에게 하겠는데 멘트를 좀 바꾸어서 당신도 멘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멘토가 400명입니다. 근데 신청된 분들만 지금 150명이에요. 아직 절반도 차질 않았어요. 250명이 더 필요한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멘토에 대한 그 부담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예 나 같은 김 어떻게 멘토를 해? 아니에요. 이번에 오시는 우리 새내기들은 교회를 처음 오는 19살 정말 시퍼런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이 낯선 교회 문화에서 잘 정착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화장실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본당은 이쪽입니다. 그리고 같이 머물러 주기만 해도 큰 멘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신청을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400명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일 큰 복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부분을 좀 보면서 1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전체 내용이 베드로의 추록의 과정을 다루었었어요. 그리고 그 추록이 뭘 뜻하는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빌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기도도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세밀히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오늘은 반면에 좀 현장을 바꾸어서 헤롯의 궁궐은 난리가 났죠.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번에는 죽이기 위해서 3층 하옥에 그를 가두고 병사를 4씩 묶어서 감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깜짝같이 탈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풍경을 좀 성경 기자가 상세히 소개했는데 18절을 한번 볼까요?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자, 잠깐 보실까요? 헤롯이 단단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그거 하나 감시 못하고 이렇게 탈출을 시킬 수가 있느냐. 자, 이제 이게 헤롯의 한계입니다. 세 번씩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헤롯은 이 일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라는 걸 못 보고 있어요. 이거 육의 사람의 한계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면에도 사실은 구석구석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영적인 더듬이가 열어지지 않으면 이걸 자꾸 사람의 인과결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애꿎은 병사들만 잡아서 죽이도록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근데 이 명령은 불법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무슨 법이 있었는가 하면 유스타니아스 법이라고 있었어요. 이것은 병사들이 이런 사고를 당하고 사고를 쳤을 때는 해결이 간단해요. 대신 죽으면 돼요. 그리고 대신 벌을 받으면 돼요. 근데 베드로는 사형수죠. 그 대신 죽는 겁니다. 이게 유스타니아스 법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 스토리나 영화를 보면 가끔 친구를 대신해서 갇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가능한 경우들이었어요. 그리고 헤롯은 그 병사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건 간에 우리에게는 적어도 영적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인간적으로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일까? 이걸 예민하게 영적인 더듬이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그 눈이 열어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약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전쟁하는 현장에 갔다가 어쩌다가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당시 상황은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과 골리앗을 앞에 놓고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와 규모에 짓눌려서 사실상 이제 패배를 확인하는 일만 남겨놓고 있을 절대절명의 위기 때 다윗이 그 현장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사울은 급하니까 이 어린 소년에게 갑옷을 씌우고 무장을 시키려고 했지만 다윗이 불편했죠. 그래서 다 벗어던지고 애들 장난감 같은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갑니다. 어마어마한 자이언트예요. 군사의 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다윗이 딱 한마디를 해요.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사울은 이 싸움을 크기와 규모의 싸움으로 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확하게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이것이 영적인 시각의 차이예요. 지금 헤롯은 아직도 이 모든 역사의 움직임이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걸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열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고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헤롯이 유다를 떠나 어디로 내려가죠? 네,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앞을 잠깐 보실까요? 자, 한 사람의 개인적인 행적을 성경이 왜 여기다 기록을 해놨을까요? 이게 뭐 딱히 여기서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갔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분명 이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유 없이 여기 기록될 리는 없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가이사랴의 지역의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이 전체 방향이 잡힙니다. 가이사랴는 유대 안에 있는 한 지역이었는데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 이 난지도 같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빼곡히 허름한 다 쓰러져가는 집들이 가득 찼는데 매일매일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대우받지 못하고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겨우 지탱해야 되는 이 고달픈 서민들의 애환이 녹아져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동네도 뭐 지저분하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헤롯이 지나가다가 야, 이 지저분하던 것들이 이건 뭐야? 한마디 했겠죠. 알아서 알아서 긴 겁니다. 알았습니다, 카카. 그리고 어느 날 불도저가 들어오고 싹 밀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개발독재라는 게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개발독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싹 밀어내고 집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태리 대리석을 수입해서 어마어마하고 위용스러운 로마 철학과 가치와 문화와 정신이 담긴 도시를 지은 겁니다. 제가 거길 가봤어요. 지금도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이 배치되고 헤롯이 가이사랴에다가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랴로 바꿉니다. 황제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 도시를 황제에게 봉헌을 한 겁니다. 이것이 헤롯이 사는 방식이었어요. 이 남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였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헤롯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네 명의 헤롯이 등장을 하죠. 첫째, 예수님 태어날 때 유아살이를 명령했던 헤롯. 둘째, 요한의 목을 쟁반에다 바쳤던 헤롯. 오늘 이 헤롯은 세 번째 헤롯입니다. 아그립바 1세예요. 그리고 아그립바 2세가 바울과 신문 과정에서 맞닥뜨렸던 그 헤롯입니다. 근데 왕조의 이름만 쓰다 보니까 이름이 다 똑같이 보여지죠. 그래서 다 다른 인물이에요. 근데 혈통은 같아요. 아시는 대로 이 헤롯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맥락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맥락이에요. 헤롯 이퀄 에서의 혈통이에요. 이 뿌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자막을 통해서 성경을 한 절 보죠. 우리 창세기 25장 34절 다 같이 시작.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거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가볍게 여겼다. 이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망하는 자리에 자기 영혼을 두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뭘 이렇게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담과 책임밖에 없던데요. 살아보니까. 근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 가계를 통해서 메시아가, 즉 기름 부은 자가 오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리스 말로 크리스토스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방법은 틀렸더라도 그걸 궁극적으로 붙들었어요. 난 이게 필요하다. 근데 에서는 그거를 한 끼 음식에 팔아넘깁니다. 이게 에서의 혈통이 갖는 중요한 이 남자가 사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헤롯이 살았던 삶의 원리였습니다. 이걸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평가했나를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헤롯은 그가 사는 원리는 유익이냐 이익이냐 앞에 이익을 택했고 대세냐 대의냐 앞에 대세를 선뜻 택할 수 있었던 생리적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속에 내면 한켠이 자리 잡고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매일 이것을 떨쳐내야 돼요. 내 속에 헤롯의 요인은 없는가? 그는 이 가이사라 도시를 건설해서 황제에게 봉헌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시는 대로 이 헤롯은 이런 에서의 후손이라는 혈통적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항상 로마 당국에 줄을 타야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받았어요. 이 양자에서 굉장한 줄타기의 명수예요. 그러면서 부와 그리고 재산을 축적했죠. 어마어마한 땅을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에서가 사는 방식이고 에서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방식이에요. 그게 가이사라 도시에 사는 스타일이에요. 이 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헤롯은 여기에다 자기 별장을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는 골치 아픈 일이 있거나 쉴 일이 있을 때 또 로마 제국의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이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내려가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성경을 보세요.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싫어했다고 말이.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다. 복잡하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런 뜬금없는 기록이 여기 왜 삽입이 돼 있을까? 자, 우선 두로와 시돈은 유대 땅은 아니에요. 이방 땅에 해당하는데 유대 땅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지중해 해변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 무역로가 발달이 돼서 여기에는 많은 돈이 돌아요. 게다가 이 두로와 시돈은 구약에도 보면 솔로몬이 궁궐을 지을 때 여기에서 모든 물자를 수송해 옵니다. 그만큼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풍부한 물자가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역사적으로 풍요 속에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만한 데다가 뿐만 아니라 물질이 풍요하다 보니까 시간 남고 돈 생기니까 할 짓이 뭐 있겠어요. 죄 짓는 일밖에 없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 심판의 상징으로 두로와 시돈을 꼽아요. 그 여긴 우상 숭배의 본산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기에서 흘러들어와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정략적으로 피를 섞죠. 아합도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역대 이스라엘의 못된 왕들은 이 두로와 시돈과 싫지만 피로를 따라서 붙었다가 헤어졌다 해요. 그런데 이 도시가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5만 자원이 다 풍부히 생산이 되는데 땅 하나 안 나는 게 있어요. 식량이 나질 않아요. 식량이 나지 않으니까 이 식량을 늘 유대인들에게 와서 사 먹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 약점을 알고 소위 경제 목조르기를 하는 겁니다. 식량을 무기화시켜서 너희 말 안 들으면 식량 안 팔어. 다른 게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쌀을 못 싸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식량을 못 싸오는데. 그래서 이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로비스트가 있었어요. 수지 박. 성경에서는 뭘로 나오냐면 블라스토라고 나옵니다. 20절을 다시 보세요. 이게 헤롯 왕의 측근인데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이런 기록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헤롯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서로를 미워하지만 정략과 피로를 따라서 서로 뜯어먹고 사는 관계가 두로와 시돈이고, 예수님도 항상 이 두로와 시돈을 거론할 때는 심판의 대명사처럼 거론을 하곤 했습니다. 자, 이제 이 가이샤라에 헤롯이 이렇게 와서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첫째 나를 택하여 둘째 뭘 입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가이샤라에 헤롯이 올 때는 휴가차 오거나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쉬러 오거나 또는 로마 제국의 어떤 중요한 날이 있을 때 이곳을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간이 황제의 생일이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는 황제의 생일을 황제의 도시에 걸맞게 여기에서 품위 있게 거행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에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는 날을 정해서 왕복을 입습니다. 여기 왕복이라는 것은 왕의 복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입는 옷이긴 옷인데 연회복을 얘기합니다. 생일이니까 당연히 연회복을 입었겠죠. 그런데 연회복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요즘도 이렇게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일상에서는 도저히 죽어도 입을 수 없는 옷들을 무대에서는 입고 올라가죠. 그건 길거리 못 입고 다녀요, 그런 옷은. 그런데 무대용으로 이제 옷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과장된 그 스타일의 색깔과 옷들을 입고 올라가죠. 근데 이 옷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전신이, 옷 전부가 이 은빛 빛깔의 스팡크라 그러나요? 그거를 반짝반짝한 걸 뭐라 그래요? 그 스팡크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은빛 비늘로. 그 옷을 입고 이제 왕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연설을 하는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명연설가였다고 합니다. 히틀러도 아주 그 지금도 그 음성 기록을 보면 굉장한 선동가죠. 아주 그 음성과 이 논조가 탁월합니다. 청중의 마음을 뺏어버리는데 타고난 천부적인 기질이 있어요. 헤롯이 그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집안 내력이 갈질이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선동하면 청중이 쫙 빨려오죠. 정치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연설이죠, 연설. 그렇게 연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연설할 때 연미복을 입고 나올 때 시간이 언젠가 하면 아침에 이른 시간에 청중들을 불러요. 광장에 모아놓고 그 해가 뜨는 시간에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중해 그 찬란한 해가 동력에서 떠올라요. 떠오를 때 그 햇빛이 왕을 쫙 지금 비칩니다. 그러면 그 은빛 스팡크가 청중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불 가운데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을 거예요. 바짝바짝바짝 하면서. 얼마나 찬란할까요? 얼마나.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은 평소에는 검은 가운을 입다가 이런 그 여름만 되면 하얀 모시적삼을 입고 두루마기까지 차려입고 나오세요. 그리고 한쪽에 왼쪽에 붉은 장미를 들고 나오세요. 머리도 하얀 분인데 그분 목소리는 저음에 굵은 바리톤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쓰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다 기함을 하죠. 오,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 설교학 관점에서 보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 앞 포켓에 만년필도 못 꽂도록 돼 있어요. 수건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추하지만 않으면 돼요. 차림이. 왜? 복음에 시선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시선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교회 내에 유명한 꽃꽂이 하는 분들이 가끔 꽃꽂이를 해놓을 때가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그러면 교인들이 앉아서 목사 설교는 지루하고, 그러니까 주보 위에다가 그거 그려요. 집에 가서 해본다고. 그거는 낭패입니다. 그래서 없는 게 좋아요. 꽃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목사가 너무 잘생기면 복음에 방해가 돼요. 이게 제 얼굴을 보면 아주 복음적인 얼굴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응을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세요. 22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는.
놀랍죠. 백성들이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지중해 아침 햇빛을 받으면서 그 포청포청하는 스팡크가 달린 은빛 비늘의 옷을 입고 왕이 섰는데 그냥 표호를 하면서 막 불을 뿜어낼 때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헤롯, 헤롯, 헤롯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는 이 현장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무서운 얘기를 써놨어요. 헤롯이 그를 수용하였더라. 에? 헤롯이 그를 수용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돼요. 아, 내가 왕은 왕인데 청중들의 반응을 보니까 맞아, 내가 신일 수도 있겠다. 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피차 참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는 한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어야 돼요. 용서받은 죄인. 한국교회 본인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많은 영광을 받은 목회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돼요. 왜 황제 숭배 사상이 가능했습니까? 로마의 법에 부칙에는 모든 로마의 황제는 법률로부터 자유한다라는 부칙이 있습니다. 법률로부터 자유하는 인간은 누구란 말입니까? 신이죠. 신이에요. 헤롯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이건 피차가 교인도 조심해야 되고 목회자도 물론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야 돼요. 이 땅에 큰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영광 받을 것도 없지만 자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는 한번 무서운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기록에 의하면 닷새 만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레에 먹혀 죽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다고 성경이 밝힙니까? 주의 사자가. 이걸 헤롯이 끝까지 못 봐요. 주의 사자가.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결론을 향해서 거의 도달했습니다. 두 절의 결론을 마저 보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25절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앞뒤하고 안 맞아요. 뭐 연결고리가 별로 없어요. 헤롯이 벌레가 먹어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이게 앞에 얘기하고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뭐 이유가 있길래 여기 결론 겸 써놨겠죠. 뭘까요? 과연 그 이유가?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이 본문을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해보십시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한일 월드컵 대회가 있었어요. 그 대회는 원래 일본이 혼자 개최하려고 계속 노력하다가 후발 주자인 한국이 중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FIFA에서 골치 아프니까 그러면 지역도 가까운데 같이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공동 개최가 되어서 일본으로서 왕짜증났던 대회예요. 짜증나죠. 일본으로서. 그래서 개회식과 폐회식이 아마 양쪽에서 열렸을 겁니다. 다르게. 어쨌든 그 2002년 월드컵 대회는 우리나라에게는 우리 민족에게는 유독 잊을 수 없는 대회가 되었죠. 축구의 변방국가, 뻥축구의 대명사. 한국이 16강만 올라가도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16강 꿈을 꾼 백성도 없었고 감히 그 세계적인 대회에서. 근데 16강 올라갔을 때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런데 8강을 넘어서 4강에 누구랑 붙었죠? 독일이 아니라 그 스페인하고 4강 이제 올라가는 경기를 했어요. 8강에서. 승부가 안 나니까 나중에는 승부차기로 4강을 가렸죠. 승부차기는 공식 기록에는 승패로 인정이 안 된답니다. 그냥 무승부예요. 그럼 우리가 스페인을 이긴 경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기록상 무승부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홍명보 선수의 마지막 킥으로 한국이 4강으로 올라간 거예요. 세계 4강. 그것도 축구로. 지금도 안 믿어지죠, 우리가. 그랬던 적이 있었나? 지금도 안 믿어져요. 8.15 광복절 이후에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온 민족이 동시에 경험했던 특이한 사회 현상이었어요. 저도 이제 그 경기를 교회에서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난리를 치면서 봤어요. 난리를 치면서. 계급장 다 뛰고 봤어요. 막 응원하다가 막말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얼굴이 뜨끈뜨끈해요. 왜 그랬지?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들까지 빨간 티 쪼가리 입고 나와서 대한민국 했으니까. 그 열광의 쓰나미가 여운이 아직도 가시도 않는 채 이제 경기 보는 걸 끝내고 이제 사택으로 올라가려고 교회를 나서서 골목길로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찬이 문방구라고 있어요. 문방구 이름이 찬이 문방구예요. 그리고 그 문방구 앞에는 그 옛날식 가로등이 붉은 빛을 이렇게 조명해서 고즈넉히 내리쪼이고 있었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지금 뭐 온 나라는 발칵 뒤집혀 있어요. 4강. 여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음식도 커피도 막 공짜로 주던 날이었는데. 그런데 그 가로등 밑에 할아버지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가운데 장기판을 놓고 아주 무심한 마음으로 장기를 이러고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는 그 광경이 너무 신비스러워 보였어요. 한 폭의 성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지금 나라는 홀가닥 뒤집혀져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두 분은 장기판에 집중을 해서 뭐가 어떻게 되건 말건 지금 거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장기판에 장기에 몰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을. 안 웃기세요? 네? 여러분 지금 헤롯이 죽었어요. 교회 최고 지도자가 지금 붙잡혔다가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는 목베임을 당했어요. 이게 지금 한 장에 다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충격과 사회적 소용돌입니까?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가로등 밑에 장기 드는 두 분의 그림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뒤집어지고 실패했다, 죽었다, 살았다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벅두벅 가시는 그림이에요. 이 두 절은 복음과 그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사람은 실패다 성공이다 감히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실패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의 은사, 우리의 인생,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서 그분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역사를 뚫고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늘 이렇게 기도하죠. 이번에 우리 아이 이 대학에 붙여만 주시면 제가 저 예수 안 믿는 것들 앞에서 본때 있게 주님 영광을 돌리면서 간증을 하고 돌아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할 것 같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원리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실패를, 여러분들의 눈물을, 여러분들의 절망을 뚫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이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어야 될 깊은 인생의 떠받침, 원리입니다. 내가 뒤집어지고 내가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아요. 믿습니까? 이 경계선을 넘을 때 실패 성공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성공만 있을 뿐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허영으로 하면 어떻고 다툼으로 하면 어떠냐. 오직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쁘고 기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 말을 쓰죠. 그것이 자기 중심으로 한 인생의 실패와 눈물과 고난과 성공을 넘어선 발언이에요. 우린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같고 다 실패하는 것 같다 느껴지죠. 아니에요. 이렇게 역사가 격동을 치고 세상이 난리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뚜벅뚜벅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이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자기가 의도하는 인간이 주도하는 목적을 이끄는 인생,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교회, 말씀이 이끄는 인생. 믿습니까? 이 원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 확인되고 헤롯의 삶을 내려놓고 더욱더 말씀에 붙잡힌 우리 삼일교회 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홀로 찬양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우리에게 1900명의 생명을 주께서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혼들을 주님 앞에 장차 계산할 자의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생에는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성공 실패를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은 격동을 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묵묵히 하나님의 주도 속에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도, 좌절을 통해서도, 절망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고 붙들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 인생과 삼일교회가 복음이 앞장서서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